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980년 9월 22일 오후 2시에 서울교구의 명동 대성당에서 이문근 신부님의 장례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그 장례미사의 입당성가는 널리 알려져 있는 장하다 순교자 승리의 용사여로 시작하는 순교자 찬가였습니다. 이 성가는 잘 아시죠? 장하다 순교자, 9월이 되면 또 많이 부르게 되죠. 그래서 또 이문근 신부님이 바로 이 곡의 작곡가입니다. 이문근 신부님은 한국 교회 음악의 거장이십니다. 지금도 그러시고요. 그래서 지금도 전래음악을 이문근 신부님 곡을 여전히 쓰고 있죠. 오늘 한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이문근 신부님의 동생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미사의 의미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문근 신부님의 동생 이우근은 학도의용군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동생 이우근은 학도병 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학도병은 보통 고등학생들이었고 더 어린 소년들도 전장에 나갔다고 합니다. 학도병들은 계급장이나 군번도 없이 수류탄 몇 개에다 총 한 자루 들고 전장에서 몸부림치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변변하게 훈련도 받지 못한 상태로 전투에 참가하다 보니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물론이고 포로로 잡힌 학생의 수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도병이 치른 중요한 전투로는 화계 전투, 장사 상륙 작전 및 포항지구 전투가 있습니다. 포항지구 전투의 실화를 토대로 만든 영화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고 이 영화는 뭐 잘 아시죠. 그리고 장사 상륙 작전이라는 영화, 아마 인천 상륙 작전과 병행이 되었던 작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영화로 제작되어 가지고 많은 이들이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8월 11일 포항에서 학도의용군 2개소대 71명이 포항여고 근처에서 북한군과 격전을 벌입니다. 국군이 최대치로 북한군에게 밀렸을 때죠. 학도병들은 새벽녘 학교 정문에서 공격해오는 북한군과 일제히 전투를 치렀습니다. 학도병들은 실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응전했고 실탄이 소진되자 맨주먹이 된 그들은 적의 수류탄을 받아 던지는 등 육박전을 전개하고 그야말로 혈전을 펼쳐서 60명의 적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립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학도병도 48명 전사하는 피해를 봅니다. 후에 포항지구 전투에서 산화한 학도병들을 기리면서 경북 포항시가 내려다보이는 용흥공원이라는 곳에 내에 이우근 학도병의 시비를 제작합니다. 다음은 6.25 전쟁의 학도병으로 그렇게 참전했던 이문근 신부님의 동생 서울 동성중학교 3학년 이우근 학생의 품에서 발견된 일기의 일부분입니다. 6월 28일 수요일 새벽 3시경 두 번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음을 들었다. 아침에 한강교가 폭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일행은 6사람이 되어서 다시 남쪽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7월 2일 일요일 복부에 총상을 입고 신음하는 국군 상사를 만났다. 도와주고 싶었으나 한사코 거절하면서 최후까지 적을 죽이겠다고 적지를 향해 기어갔다. 10분이 지났을까 수류탄 폭발음을 들었다. 끝까지 적을 죽이겠다던 국군의 자폭 순간이 눈에 선하다. 얼마 후 우리 일행은 미리내까지 왔다. 김대건 신부님의 묘역이다. 우리가 미리내에 도착한 것은 천주님의 가호가 있어서다. 안드레아 신부님의 묘역에서 형언키 어려운 감격을 받고 깊은 감회에 젖었다. 의미 모를 눈물도 주르륵 흘렸다. 다시 남쪽으로 길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모님 안부가 앞선다. 7월 18일 화요일 친구의 집을 찾았다. 친구는 학도 이용대에 지원했고 나만 남았다. 친구 부모님께서 친구를 대신해서 집에 머물러 주기를 바랐다. 무언가 망설이고만 있을 때는 아니다. 조국은 지금 위난에 처해 있지 않은가. 결심이 중요한 때다. 7월 20일 목요일 대구역에 나갔다가 학도병 모집 벽보를 보았다. 가자 김석원 장군 휘하로. 이 구절이 나를 뜨겁게 했다. 조국이 위난에 처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쫓겨만 다녀서야 될까. 나는 결심했다. 7월 25일 화요일 동아빌딩에 갔다. 학도 이용대 본부는 2층에 있었다. 학도병 지원서에 날인을 했다. 벌써 많이들 모였다. 친구 아버님께 인사를 하고 돌아서면서 만수무강을 빌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 쾌청한 하늘과는 달리. 7월 26일 수요일 학도 이용대라는 완장과 태극마크를 그린 흰 띠를 받았다. 이로써 나는 학생이 아닌 병사가 된 것이다. 이제 적과의 싸움만이 나의 전부다. 용감한 학도병이 될 것을 다짐했다. 병사는 전투를 통해서만 그 생명의 불꽃이 찬연히 빛날 것이다. 8월 10일 목요일 천신만고 끝에 포항에 도착. 교복은 누더기가 되고 신발은 신은 것인지 벗고 다니기에 체면이 안 서기 때문에 그저 발에 걸치고 있다고나 할까. 총도 총이지만 우선 옷과 신발을 보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선 총이라도 받으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다. 오랜만에 콩나물국을 먹었다. 된장을 푼 국 냄새가 그렇게 향수를 불러일으킬 줄이야. 기분이 상쾌하다. 내복을 청결하게 빨아입었으니 이제 언제 죽더라도 수위는 마련된 셈이 된다. 아, 어머님, 나는 서울을 향해 큰 절을 두 번 했다. 1950년 8월 10일 쾌청. 어머님,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저는 두 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사람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류탄의 폭음은 저의 고막을 찢어놓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제 귓속은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님, 적군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기만 합니다. 어머님,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옆에서는 수많은 학우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엎드려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적군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덤벼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적군의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는 겨우 71명뿐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라고 부르며 어머니 품에 덥석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내복을 제 손으로 빨아입었습니다. 비눗내 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머님이 빨아주시던 백옥 같은 내복과 내가 빨아입은 그다지 청결하지 못한 내복의 의미를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는 그 내복을 갈아입으면서 왜 수의를 문득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자에게 갈아입히는 수의 말입니다. 어머님, 제가 어쩌면 오늘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만은 적이 저희를 살려두고 그냥 물러날 것 같진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님, 죽음이 무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랑 형제들도 다시 한번 못 만나고 죽을 생각을 하니 죽음이 약간 두렵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꼭 살아서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웬일인지 문득 상추쌈을 개글스럽게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어머님,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아프리사 안녕이 아닙니다. 다시 또 쓸 테니까요. 그럼 이따가 또. 17살의 이우근 학생은 이 글을 이어서 쓰지 못했습니다. 학생모를 쓴 채 차무에서 전사한 그의 피 묻은 주머니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붙이지 못한 이 일기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 곧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위에 내릴 때, 오늘 1독서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신학은 인간의 삶에서 이어지는 사건을 보고 그 사건 하나하나가 축복인지 저주인지를 인간 입장에서 판단하려고 했던 신학입니다. 이러한 신명기적인 신학으로 친다면 학도병 이우근은 하느님에게 벌을 받은 것이겠죠. 이때는 어떤 죄목이라도 찾아내어야 됩니다. 주말 주일 미사를 한 번이라도 빠졌다든지 여튼간에 그런 죄목을 찾아내어가지고 그의 불행에 벌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구약의 신명기적인 신학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대번에 그런 신학에 저항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버릴 수 있냐라고요. 아니면 하느님에게 대들기라도 해야 될 겁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하시느냐라고 말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구약에서는 말 그대로 복수였습니다. 그 복수가 그나마 그 죽음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복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완전한 새로움을 입힐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일단 죽음의 색깔은 현세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 겉으로 볼 때는 참혹하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에게로 향하는 빛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그 죽음이 겉으로 볼 때는 현세적으로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어둠의 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겉모습을 가지고 죽음을 판단하는 구약의 시간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억울한 죽음, 복수를 불러올리는 죽음에 대한 자세는 그 복수를 포기하는 것이 되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왜 복수가 하느님의 영역이겠습니까? 인간은 생명의 주인일 수가 없죠. 태어남과 죽음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지만 하느님은 그 생명의 모든 것을 당신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에 가름하는 복수는 하느님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느님의 복수는 인간이 보기에는 대단히 더디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궁극의 복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인간의 복수란 그 존재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선택으로 사랑이신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에게서 우리 인간 존재에게 허락하신 영역에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영역이 바로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됩니다. 오늘 이 독서 사도 바울의 에페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오늘 복음이었던 마태오 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육은 학도병의 형이었던 이문근 신부님은 동생이 그렇게 전장에서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복수를 꿈꾸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제생활을 하셨을까요? 아마 그러셨다면 그런 깊은 영성이 남긴 성가들을 만들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남과 북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담기를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성가를 만들면서 평생 사제생활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수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복수에 대한 포기를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포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통일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각자 일상에서는 내 마음의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